모든 인간에게는 강점과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예외됨 없이 강점과 약점,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삽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조상들도 장점도 있었지만 단점도 있었고요. 강점도 있었지만 약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떠난다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하기도 했지만 그와 함께 이스마엘을 낳는다는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순종의 사람이라는 강점도 있지만 그와 함께 성격이 급한 것으로 인하여 실수하는 연약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저지르기 쉬운 실수 중에 하나는 다른 이들의 강점이나 장점을 보기보다도 약점과 단점을 먼저 보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이들의 약점과 단점은 좀 사랑으로 덮어주고 강점과 장점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더 아름다운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엘리야 선지자도 강점이 있는 반면에 연약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엘리야 선지자의 이런 연약한 부분들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 어떻게 만져가시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원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역사상 동급 최강의 선지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선지자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에 대해서는 그의 인간적인 배경에 대해서 성경에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은 단지 하나, 그가 처음 등장하는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그를 단지 디셉 사람이라고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향이 디셉이라는 동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디셉 사람이라는 말도 지금은 디셉이 어디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인간적인 배경이 잘 숨겨진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은 그의 인간적인 배경들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모세도 그가 어렸을 때 어떻게 버려졌는가, 그가 왕자로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가 장인의 양을 치면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들이 너무나 자세히도 드러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그의 삶의 배경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 밖에 성경의 여러 가지 인물들에 대해서도 그의 인간적인 배경이 나와 있지만 신기하게도 이렇게 대단한 선지자인 엘리야에 대해서는 인간적인 배경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 엘리야는 능력의 사람으로 순식간에 역사의 전면에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이 음행과 타락으로 가뭄이 들 것이라고 이스라엘 왕 앞에서 엘리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왕 앞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가뭄이 옵니다. 그때 엘리야가 예언했던 왕이 누구? 엘리야가 앞에서 예언했던 그 왕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부인이 지금도 악녀의 대명사인 이세벨이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기름통과 기름병과 가루통이 바닥이 드러나지 않도록 계속 채워지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내기도 했고요. 그 과부의 어린 아들이 죽자 그 아들을 되살려내는 놀라운 기적도, 그런 놀라운 능력도 엘리야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기적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역사의 전면에 순식간에 등장했고 그로 인해서 엘리야의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엘리야의 능력의 사역의 정점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 그리고 엘리야 혼자 이렇게 둘이 능력 대결을 한 것입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너희들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이냐?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냐? 우리 불로 한번 대결해보자. 그리고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엘리야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자리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이게 됩니다. 순식간에 사람 850명을 죽인 엘리야도 정말 대단하지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위한 선지자가 850명이나 모일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 우상 숭배가 얼마나 대단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건이 있은 후의 일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열왕기상 19장의 사건입니다. 악녀의 대명사 이세벨은 자신이 아끼고 아끼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노발대발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향하여 이렇게 장담을 합니다. 엘리야, 너도 이 선지자들처럼 죽어야 한다. 내일 이 시간까지 너를 저 선지자들과 똑같이 만들어주겠다라고 이세벨이 이를 부득부득 갈게 됩니다. 이 협박에 엘리야는 자기 종 하나를 데리고 부엘세바로 도망을 갑니다. 갈멜산에서 부엘세바까지 거리가 얼마일까? 부엘세바는 이스라엘 국경의 맨 밑에 있는 남쪽 국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부엘세바의 거리는 약 190km쯤 됩니다. 그야말로 36개 주랭랑을 훨씬 달려간 것이지요. 저는 여기서 의문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갈멜산에서 그렇게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선지자 엘리야가 이세벨 여인의 협박 하나에 순식간에 도망자 신세로 전락을 하고 맙니다. 그렇게 놀라운 승리를 일구었던 능력의 사람이 왜 순식간에 벌벌 떨은 겁쟁이가 되었을까요?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는 믿음의 용사 중에 용사로 등장하는데 열왕기상 19장에서의 엘리야는 겁쟁이 중에 겁쟁이로 등장을 합니다. 겨우 한 장이 넘어갔을 뿐인데 너무나 다른 사람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왠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든 대결에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어느 한 시점을 통해서 전세가 기우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야구 경기에도 그런 결정적 순간이 있습니다. 어느 한 순간에 잡았던 아웃카운트 하나, 어느 한 순간에 타자가 친 안타 하나가 전체적인 승부의 흐름을 바꾸어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결정적인 사건들, 결정적 순간들이 모든 대결에는 존재합니다. 아마도 엘리야는 갈멜산에서의 그 놀라운 영적 전투를 그런 결정적인 순간으로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요? 내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임으로 해서 그들의 예봉을 꺾었으니까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역사는 끝나고 내가 그토록 바라고 바라던 내 조국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이 시작되는구나 하고 갈멜산 전투가 끝난 후 엘리야는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세벨도 이제는 항복하고 두 손 들고 엎드리고 나오지 않을까 하고 엘리야가 생각하진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기세가 꺾이기는커녕 더 큰 목소리로 더 악독한 모습으로 엘리야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다 끝난 싸움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 싸웠는데 그래서 결정적인 승리의 교두보로 쌓았는데 그게 승리가 아니었던 겁니다. 적들은 아직도 펄펄 살아서 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야말로 힘을 다 쥐어짜서 젖먹던 힘까지 쥐어짜서 이 일대 격전을 승리로 이끌었는데 아직 이세벨의 무리들은 아직 바알과 아세라의 잔당들은 펄펄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엘리야에게 허탈감, 공허감, 두려움이 들지는 않았을까요? 그야말로 요즘 말로 멘붕에 빠지진 않았을까요? 하고 상상해봅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갑자기 순식간에 내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립니까? 하나님 내가 열심히 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잘 따라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평탄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젠 좀 좋은 일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믿음의 걸음은 끝나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도망자 신세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보호하심 안에서 싸웠을 때 엘리야는 갈멜산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었지만 이세벨의 협박 하나에 혹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자기 혼자 덩그러니 남았다고 느껴지진 않았는지 하고 또한 상상해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나는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 보였는데 이제 그 대결이 끝나고 나니까 이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그런 놀라운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갑자기 광야 한가운데 나 혼자 알몸으로 선 듯한 그런 두려움이 엄습해온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의 엘리야와 열왕기상 19장의 엘리야가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인 것은 아닐까요? 어쨌든 엘리야는 부엘세바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갔던 사환마저 부엘세바에 남겨놓고 광야로 하루를 걸어 들어갑니다. 광야를 걷는 엘리야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런 엘리야의 마음을 오늘 본문의 4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읽자면 어렵기 때문에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하나님 할 만큼 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까지 주님 잘 따라왔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싸웠고 주님 주신 끝까지 꿈 가지고 그 꿈 이루어보고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내가 달려온 거 누구보다 주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만하면 됐습니다. 이제 더는 못하겠습니다. 저도 지쳤고 저 이세벨이라는 여자도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또다시 새로운 시작입니다. 더 이상은 두려워서 못 살겠습니다. 그러니 이세벨에게 죽느니 차라리 주님이 절 죽여주십시오 하고 허탈한 마음은 아니었을까요? 그런 자포자기하는 심정은 아니었을까요? 하고 상상해봅니다. 그런 마음으로 광야를 하루에 종일 걷다가 한쪽 구석에 있는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쳐 누워서 잠이 듭니다. 이 로뎀나무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런 큰 나무가 아닙니다. 로뎀나무는 기껏 해봐야 2m밖에 안 되는 작은 나무입니다. 원래는 사막 한가운데에서 사막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작은 그늘쯤 되어주는 나무인데, 하지만 그 시점에는 그때 엘리야가 선포했던 가뭄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별로 가지도 없고 별로 잎사귀도 없고 그리 그늘도 될 수 없는 나무 가시덤불에 불과했던 것이 로뎀나무였습니다. 그래서 비록 엘리야가 지쳐서 한 로뎀나무 그늘에 쓰러져 누워 있었겠지만 그렇게 시원한 그늘도 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걸었으니까 너무나 피곤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갈증도 나고 하여 그냥 로뎀나무 아래에 지쳐 쓰러져서 누워서 잠이 들었겠지요. 그런데 이 볼품없는 로뎀나무가, 이 볼품없는 로뎀나무 그늘 아래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시작점이 됩니다.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주님은 천사를 통하여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 뭐 정황상 분위기로는 주님께서 예기이놈아 하고 혼을 내시거나 내가 너를 어떻게 세워내 너가 이거밖에 안 되냐 하고 화를 내셔야 정황상 정당할 텐데 주님은 그런 말씀 한마디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질책하지 않으시고 있는 그대로 엘리야의 말을 다 들어주시고 혼을 내시기는커녕 도리어 먹을 것을 주십니다. 때로는 좋은 식사가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떡을 먹고 그 물을 마시고 기운을 냅니다. 그리고 그 기운을 내고 그 기운을 가지고 다시 잠이 듭니다. 그리고 그러자 천사가 다가와서 또 먹으라고 합니다. 아마 떡과 물을 좀 더 준비해 주셨던 듯합니다. 그리고 이거 먹고 일어나서 달려가라는 겁니다. 기운 내라 하십니다. 아직 갈 길이 멀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엘리야가 광야를 걸으면서 그리고 엘리야가 한 로뎀나무 아래에 누우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저기 저 나무 말고 여기 요 나무, 요 나무에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찾아오실 거야 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생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걷다가 지쳐서 쓰러져서 잠이 든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 주님이 오신 겁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그 로뎀나무 아래가 거기까지 여기까지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엘리야를 이렇게 세우셔서 거기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십니다. 엘리야는 절망의 마음으로 로뎀나무 아래에 누웠는데 하나님은 그 로뎀나무 아래를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새로운 소망의 자리로 바꾸신 겁니다. 엘리야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거기가 끝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새로운 출발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이 놀라운 영적 전쟁을, 앞으로 펼쳐질 놀라운 영적 전쟁을 한 번에 위협 정도에 포기하려는 엘리야에게 주님은 그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더 먼 길, 더 큰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용사로 바꾸어 주십니다. 절망의 로뎀나무가 새 소망의 로뎀나무가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쳐있는 우리 앞에 주님이 찾아오실 때, 쓰러져 널브러져 있는 우리 앞에 다 포기하고 그냥 접어버리려고 하는, 그냥 연약해져 버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실 때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연약해진, 십자가 앞에 연약해진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우리의 분주한 마음도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난 마음도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우리의 생채기도 다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만지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로뎀나무 아래의 엘리야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달려왔는데 뭐 하나 된 것 같지 않아서 실망하십니까? 주님도 따라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하십니까?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거짓말하지 않고 주님 뜻 따라서 최선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했는데 매번 실패하기만 하고 매번 넘어지기만 해서 낙심하십니까? 가족 구원을 위해 그토록 기도해도 여태껏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심되십니까? 매일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복잡한지, 내 삶은 왜 이렇게 고달픈지 하고 낙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쳐 쓰러져 있는 로뎀나무 밑에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처럼 우리도 일으켜 세우시기 원하십니다. 우리도 새롭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지쳐 쓰러져 있던 로뎀나무가 새로운 출발의 시작이 됐던 것처럼 지쳐 쓰러지는 우리의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로뎀나무 아래의 엘리야를, 절망 가운데 있던 엘리야를 바꾸셔서 새로운 소망의 용사로 세우셨던 것처럼 쓰러져 있는 우리도 세우셔서 주님의 귀한 사명의 사람으로 바꾸어가길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는 작은 실패로 무너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절망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작은 것 가지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의 비난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손가락질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만 혼자인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할 때도 있습니다. 실수하기도 합니다. 뭐 그게 인생 아닙니까?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로뎀나무 아래 널브러져 있던 엘리야의 모습 아닙니까? 하지만 주님은 그런 엘리야에게 질책 한마디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혼 한 번 내시지 않습니다. 로뎀나무에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향하여 질책하고 혼내는 대신 그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에게 새 힘을 주셨습니다. 그런 엘리야처럼 주님은 우리에게도 비난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실수 하나 가지고 주님 우리를 결코 모아라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잘못 하나 가지고, 때에 따라서 벌어지던 우리의 작은 실수 하나 가지고 주님 우리를 비난하시거나 주님 우리를 혼내시거나 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으로 나아오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대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온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온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지쳐 쓰러지지 말고 일어나서 새 힘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회복되었다 하여 모든 문제가 다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이 열왕기상 19장의 후반부에 가면 이 엘리야가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산, 시내산과 거의 같은 곳입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엘리야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엘리야에게는 아직도 분이 다 가시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화가 좀 나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께 좀 실망한 듯 보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나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하나님 선지자들은 다 사라지고 저 혼자 남았습니다. 이제 저도 죽이려고 합니다. 이러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는 모습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다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힘 주셔서 호렙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떡하란 말입니까?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명을 아직 남겨놓았다 하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앞으로 닥칠 싸움은 네가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혼자 남겨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이냐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너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연약함 다 알고 있다. 그리고 나는 결코 너를 혼자 두지 않을 것이다. 결코 너를 혼자 싸우는 외톨이로 만들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느껴지십니까? 몇 분은 느껴지시고 네, 나머지 분들은 느껴도 좀 너무 덥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사랑을 표현해 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가 전혀 눈치채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해 주시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가 알건 모르건 상관없이, 우리가 느끼건 못 느끼건 상관없이 쉬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꼭 깨달아야 할 것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로뎀나무 아래의 엘리야처럼 하나님은 떡과 물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으로 그런 사랑을 표현하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들은, 저를 포함하여 여기 계신 거의 대부분의 우리들은 그런 놀라운 기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갑자기 밤에 집에 갔는데 식탁 위에 떡과 물이 차려져 있던 분 있습니까? 없잖아요. 대부분의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놀라운 기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마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 휴가 중에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저의 뒷자리에 앉았던 큰아이가, 큰아이라고 해봤자 5살입니다. 저의 큰아이가 가끔, 큰아이가 요즘에 이제 질문의 계절입니다. 뭐 다 물어봅니다. 한 번만 물어보면 좋겠는데 똑같은 것을 수십 번 반복해서 물어봅니다. 지긋지긋한데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제가 차를 타고 운전하고 있는데 더 이상 운전을 못할 만큼 엄청난 질문을 저에게 하더라고요. 그 질문은 무엇인고 하면 이거였습니다. 아빠, 하나님은 왜 안 보여요? 아주 철학적인 질문이죠. 제 아이의 질문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제가 대답할 수 있는 질문과 제가 대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근데 제가 대답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것으로 그걸 설명하자면 이 아이가 못 알아들을 거고, 이 아이가 알아듣게 설명하자니 그걸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럴 때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유민아, 엄마한테 물어봐.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이끄신다 하여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좀 보이는 방법으로 눈에 뚜렷하게 나를 좀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놀라운 기적으로 나와 함께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에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솔직한 저의 마음은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기적으로 저를 인도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이런 거엔 별로 아멘을 안 하시죠. 왜냐? 그런 놀라운 기적으로 하나님이 저를 이끄신다면 그 기적에 제 마음이 너무 매몰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는 저를 인도하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베풀어 주셨던 떡과 물이 우리에게 없을지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지쳐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털어놓을 때, 우리의 마음을 토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마치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세임을 얻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내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숨 쉬고 걸어갔던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떡과 물을 먹었던 것 대신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되기로 합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의 근심을 내려놓고 십자가가 우리의 그늘이 되고 십자가 아래가 나에게 쉴 곳이 되고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 주시는 새 힘 공급받고 살 수 있게 되기로 합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새 삶을 덧입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의 절망을 새 희망으로 바꾸신 것처럼 반복되는 일상과 지쳐있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시고 새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소금처럼 맛을 내며 빛으로 비추이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